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렇게 오래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장차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죠. 드러내시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 이런 것들을 행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범하는 것 같고 안식일에도 이것저것 뭐 일을 하는 것 같고 안식일을 범해? 그러면 하나님에서부터 보낸받은 사람이 아니지. 어떤 능력으로 저렇게 하나?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선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이제 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이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많이 따라가는데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를 청한다 그러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죠. 그렇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 능력을 보여달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 보내신 사람 봤다. 이제 이렇게 그들 딴에는 그걸 기대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를 청했다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해질 때 예, 하늘이 붉으면 보통 보면 그 햇빛에는 온갖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긴 것이 붉은색이고 짧은 게 파란색이에요. 파장이 짧은 것들은 저기 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많이 이 뭐야 그 산란을 하죠. 그렇죠? 그냥 오지 않고 그런 것들에서 입자에 충돌할 때 많이 꺾여요. 그래서 해질 때 보면 아주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 빛들은 다 산란이 돼 갖고 흩어지고 보이지 않고 파장이 긴 붉은 빛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일 맑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냥 붉은 정도가 아니라 흐리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다른 먼지나 뭐 물방울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오늘은 날이 굳고 잘못하면 비가 오겠다. 이제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예 영미권에서는 이런 속담도 있다고 그래요. Red sky at night, sailor's delight. Red sky in the morning, sailor's warning 이라고요.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이거는 뱃사람에게는 이거는 경고가 되는 거고, 또 비가 내리고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이거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맑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아느냐,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저녁에 저녁놀이 아름답게 저렇게 붉게 물들었네. 내일 날씨가 좋겠네.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게 맞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이거 날이 굳어서 이거 또 비가 올지 모르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원어로 보면 시대들의 표적들이에요. 네. 각 시대의 표적. 이 표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는지 지금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기를 구했잖아요.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 마태복음 12장 앞서에도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했어요. 예. 그때도 예수님께서 유사한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때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것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제 보여주시려고요. 이것 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지 않았느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왜 땅 속에 들어갑니까?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바로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거죠. 그렇죠? 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 심지어는 요나 때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나 합니까? 예. 그런데 요나가 그 육지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는데,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까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거죠. 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런데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여기 왔는데 믿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래요. 그 당시는 여기까지 뭐 이디오파나 그런 정도라고 그랬죠. 북아프리카 저쪽 동쪽에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뭐 그냥 뭐 마차나 뭐 낙타 타고 올 건데 땅 끝에서 왔다 그러는 거죠. 그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땅 끝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어오는데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느냐. 예. 마지막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증인으로 나타나갖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예. 니느웨 사람이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보다 저 땅끝에서 온 남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 문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온 다음에 정말로 세상이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땅의 죄악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들로 이게 됩니까? 아닌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다 회개하고 선하게 살고 그럼 이 시대에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지? 다른 표적 보여주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예수님 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뭐 우리 수없이 들었는데 뭐 2000년 세월에서 지금 그랬는데 뭐 다른 거 없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뭐 여러 군데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뭐 화산도 폭발하고 뭐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됐나?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이 땅 심판이 임하는지 이걸 드러내는 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보니까 어디서 뭐 병 고치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나타났더라. 결국 온갖 병자 고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물론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동할 수는 있죠.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뭐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예.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예. 근데 표적을 본다 그러는데 그 표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 병자가 고쳐지고 병인들이 낫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데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삶이 바뀌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정리할 때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네. 못 믿은 게. 그럴 겁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겨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하나님이 우리 눈을 멀게 한 거야? 하나님 탓이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그냥 소망이 없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 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지. 예.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본다는 거죠.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아주 애용 그 말씀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30절 3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구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그렇죠? 네. 온 세상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요. 이 증거로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증거로 예수를 믿는데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을 저기 가리키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확인하고 구약 성경을 봤더니 여기저기서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왜 사람들이 정말 표적을 보고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 몸이 상해서 늘 그 부자 집에서 버리는 것들, 그걸 갖고 줘먹고 겨우 연명하다가 이제 숨을 거뒀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도 나중에 죽어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음부에 떨어진 거죠. 예. 그런데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으로 하게 하소서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건너갈 수도 없다고요. 그렇죠? 네.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사로가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음부에 떨어져갖고 다섯 형제를 생각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전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죄선받고 구원받았다,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근데 심각한 거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거죠.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뭘 전했는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요? 부활해서요?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 정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가서 이걸 전하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누가 보면 16장 31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전하는데 권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그걸 듣지 아니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표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표적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보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부활을 실제가 되게 해서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텐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세우는 일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자로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 증거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외적 증거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끄시는데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이게 부활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걸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 시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예.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시대를 향한 표적,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한결같으시다고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작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 같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작정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불로죠. 예. 하루하루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가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뭐 보니까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기후가 이상하고 가까이 올 때가 됐나?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AD 90 몇 년 정도 됐죠. 예. 그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이죠. 거기 일곱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책망하시는데 다행히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주셨어요.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를 책망하시고 두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면은 한 4분의 1 정도가 나왔어요. 온 세상 교회가 다 이제 볼 것 없다 그러고 하시는 게 아니라 벌써 4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그런데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르시고 일곱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계시록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은 정할 수 없지만,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르시고 그래도 전혀 이상한 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이미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시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3절을 우리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지나가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다들. 그건 잊어버리고.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 불어나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하고 지금 가자 지역에 민간인 지역에도 들어가고 지금 40% 이상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쏘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끝이 가까이 오는가?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또 팔레스타인 민족도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도 미국도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걸 놓치고 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것마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경고해 놓으셨어요. 참 두려운 일인데요. 네. 우리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4절 중반까지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정확하죠. 그렇죠? 얼마나 우여곡절 속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했어요. 예. 드디어 이젠 대적들이 떠나가고 이젠 편안하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이제는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정확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됐죠. 심지어는 경고까지 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12지파 반씩 나눠갖고 그림심산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복창하고 아멘하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증거로 삼으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인 거죠.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이것도 가려보죠. 호세아서 13장 5절 드디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거 다 말아먹고 예, 다 이방 족속에게 다 무너지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5절 6절 예,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럴까 염려한다. 내가 내 마음의 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곳을 얻었다 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얻었다 그럴 거라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죠. 말씀대로인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 나라마저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궁휼을 여기셔서 다시 그래도 소수로마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도 여전히 예.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 심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것밖에는 저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렇게 의인이 그렇게 죽어? 죄인이니까 그렇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라 그러죠.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라고 예수님을 지켜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께 뭐 인정받을까 뭘 그랬는데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죠. 예.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 이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예, 한결같이 이걸 말씀하셨던 거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국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지 이걸 열어주시는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 모든 것이 그걸 얘기한 거였구나. 예. 마지막 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이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붙드는 거죠. 부활. 예. 그렇죠. 부활이 가려져 있다가 부활할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다 뭐 부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글쎄 그거는 뭐 죽은 다음에 가봐야 하는 거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실제야? 역사적 사실이야?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그런데 또 놓치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 우리 어제도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로막고 하나와 이렇게 눈이 열린 것 같으면 하나를 가려버리고 이러는지 모르는 거죠. 부활을 붙잡게 만드는데 십자가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부활에는 연합한 자 같은데 십자가를 놓치는 거죠. 이런 꼴이 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부활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왜? 그런데 막가파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놓치고 보니까. 그죠? 우리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반복기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9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8절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래, 부활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인 거예요. 네. 사단은 이걸 또 가려버리는 거죠. 기가 막혀요. 하여튼 네. 부활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 함께 왜 죽어요? 네. 뭐 주님께서 물론 뭐 선한 마음을 했다 그러지 모르겠지만 모르게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이 부활이 사실이에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건데 이걸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자기 말 참말처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죠. 이 땅에서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눌리고 갇히고 이건 죽음이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신 거죠.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부활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 표적이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어떻고 지금 뭐 여러 걱정도 없는데 뭐 사람들이 다 뭐 다 잘 살고 뭐 다 착하고 법 잘 지키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정해져 있는 그날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길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옛날하고는 달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겉보기에는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을 때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을 개최하셨다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복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영광의 삶인 거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태연자매 간증 우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태연자매 간증 그 제목 그리스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간증 우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네. 11183 네, 최근에 올라온 거 있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왜 안 보여요?
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강건해진다고 하신다.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와 어떻게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세워진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며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강건해지는지에 대해 말씀 주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도 역시 보이지 않고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보는 것들이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정말 나에게는 평생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묶여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확 막힌다. 그리고 얼마나 절망인가, 소망이 없다. 이 싸움은 나에게 너무나 실제이다. 매일이 문제투성이며 어려움의 연속이다. 몇 달이 넘었는지도 모르게 오랜 시간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고 있는 정규와 또 병원을 갔는데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이 더운 날 땡볕에서 15분도 넘게 실갱이를 하다 겨우 들어가고 들어가선 사람이 많으니 소리를 지르고 바닥을 친다. 땀은 비옷하고 이 사건 하나로 얼마나 내 안 또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요동치고 힘든가.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사실 잠깐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나는 생각하며 그때 절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계속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미 상한 마음에 사단은 계속 생각을 이어가게 하고 힘들게 한다.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마음에 간증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들을 정리하고 메모하였던 기록들을 다시 읽으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아닌 말씀 안에서 주님은 어떻게 내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변함없었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심을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지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혈과 육과 싸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던 자리에서 정말로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싸움을 이길 말씀의 검을 쥐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라 하신다. 오늘 아침만 해도 오랜만에 많이 힘들고 아픈 자매와 말씀을 나누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 내 안에서 영이 기뻐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우리의 낡아지고 아프고 힘든 몸이 아닌 내 안에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자고. 진짜 소망을 그리고 보니 정말 지금도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잠긴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진짜 마지막에 심판을 작정하시고 부활하시어 나타나신 주 예수님을 이렇게 수없이 듣고 보고 알려주고 계신다. 내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실제이시며 모든 것인 그분을 부활의 주를 바라보라 하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 보이신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악한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만 듣게 하신다. 수없이 많은 싸움에 믿음을 주시며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길을 내고 계신다. 내가 걸을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을 나 혼자 참으며 내 의로 이겨내고 내가 옳아서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앞에 쌓인 문제보다 더 크시며 이 모든 것을 넘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한다.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한편으론 정말 죽음에 먼저 참여함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이 또다시 마음에 담아주신다.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임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을 받으며 수요 예배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갑자기 가슴이 너무나 쓰리고 아픈 마음을 부어주셨다. 마치 내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의 얼굴을 처음 보던 날의 마음과 같이 아팠다. 나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아프게 기도하시며 지키시는 것이 교회이구나 알려주신다. 내가 동생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고 엎드렸던 시간처럼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알려주신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했다. 나의 이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죄송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어찌 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받아 기도하려는 내게 잠시 있던 어려움이나 감정들은 수없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니. 네가 무슨 기회를 위해 기도하냐.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잘해라. 등등. 항상 아버지의 크신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할 뿐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나도 달지 못하는 기도로 이끌고 계신 것이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큰 믿음으로, 인내로 나를 붙드시고 이끌고 계신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늘 감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할 나의 주인으로 와주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방금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요즘 말씀은 늘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을 붙잡고 주인께 주목하는 이 싸움. 보이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월이 약하다는 이 말씀, 이 시간에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할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 15, 16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가 특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예,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삼으셨는데 그 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뭐 세상이 어떻고 전부 나라가 어떻고 그보다도 교회가 어떠한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복음이 가려지고 왜곡되어서 전파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슨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이건 말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시대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다 드러나고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것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걸 자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건 두려워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그걸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부와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교회는 숫자로 크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거의 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아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땅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백성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로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넘겨진 이 세대인 거죠. 그것이 2000년 전이었어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를 수가 있는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일 때 죽으시고 그리고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확인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이제는 그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로 그 길을 걸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기에, 이걸 확인시켜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육체의 의지와 열심으로가 아니라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 이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거죠.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죠.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